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한 일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아이들이 참 적극적이네요. 우리 한번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무슨 자인지 아세요? 불혹. 유혹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이제 마흔이 되면 이제 세상에 유혹받지 않는 나이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특히 한국 사회에서 4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은퇴 연령은 조사 결과 10년 더 빠르다고 하죠. 50.2세. 그 정도가 자기가 은퇴하는 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사오정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무슨 뜻인지? 45세 정년, 사오정. 이런 말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40대, 50대 여기 뭐 많이 계시는데요. 그때는 우리 자녀들 이제 뭐 대학 갈 나이, 대학 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어서 결혼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때죠. 그런데 그런 때에 내가 그냥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것처럼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죠. 우리 김세영 자매님 이제 노인 정책 공부 기대가 되는데 노후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은퇴를 해도 한 40년, 50년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횟수만큼 더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돈 없이는 이렇게 쉽게 살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40대가 불혹이다. 이것은 이상에 불과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40대는 아플 수도 없는 나이, 그리고 죽지 못해 사는 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이 그의 나이 40세 때 왕이 됩니다. 사사기의 불안한 시절을 이제 겪어내면서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이제 이 왕을 세워놓고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을까요? 사울의 그 어깨 위에는 많은 백성들의 기대가 그 어깨 위에 무겁게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그가 했던 그런 말들을 보면 이 사람 괜찮다. 겸손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작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자신이 참 미약한 지파 족속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이제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했을 때 결국 사울이 뽑히게 되죠. 그랬을 때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나 두려워서 진보따리 사이에 그는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스스로도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되었다, 왕으로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훌륭하게 치러냅니다. 암몬족 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죠. 백성들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서 우리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길갈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할례를 받았던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것을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기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애굽에서 그 노예되었던 그날의 모든 수치들을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다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그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특별히 길갈로 백성들을 모으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 그들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도 왕이지만 세상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따라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왕의 즉위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2년 뒤에 바로 이 길갈에서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 왕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잊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블레셋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블레셋 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흩어지고 도망가자 그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다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도착한 사무엘에게 사울이 변명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 전쟁이 지금 사울이 군대를 믹마스라는 곳에 자신이 2,000명을 군사로 모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는 이 기브아에서 1,000명의 군사와 함께 여기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기습적으로 이 게바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를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 해변가에 있었던 블레셋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노해서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쪽으로 진격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이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길갈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믹마스에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근데 그 숫자를 보니까 뭐 병거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병거가 2만, 그리고 그 말탄자가 6천,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급한 마음에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물론 그 나름대로 그런 신앙적인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물론 제사는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명했던, 자기가 오기까지 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변명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울은 두려워서 흩어지는 백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라봐야 될 한 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그는 놓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분명 달라야만 했었습니다. 자신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더 철저히 명심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기준에서 점점 비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표현처럼 부득이하게,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10년의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이번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울에게 가서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당부를 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표현 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왕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정책을 자신이 수행하는데 자유로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 그 위에 최고 권위자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중계자,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이제 말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진멸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 전쟁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신과 그 우상의 영향 아래 있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죄가 관영했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봐 진멸하라라는 헤렘 전쟁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다른 이유로 그 진멸 전쟁을 명하셨던 것이죠. 자, 그 명령은 사실 지금 있었던 게 아니라 한 400년 전 모세에게 이미 하셨던 명령입니다. 신명기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끝나지 않은 전쟁,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정을 이루면 그 전쟁을 수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잘 수행했을까요? 그가 보병을 모집합니다. 보병 21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고 칼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단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진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할쌤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조금은 우리로서는 좀 낯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 왕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후회라는 뜻에는 니함, 니함에는 슬퍼하다, 한탄하다,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만큼 기대하셨습니다. 그의 겸손함을 주목하셨고 많은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도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밤을 부르짖으며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 사울을 만나러 이제 길을 나서게 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 장면만 보더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전쟁, 헤렘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신의 통치를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래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더 든든하게 보여주기 위한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을 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뜻을 다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되묻죠. 그러면 지금 들리는 이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였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이제 사무엘이 지난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 쉐마 들으라 그 말씀에 거기에 실패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끝까지 이제 자신의 상황을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의 표현대로 백성들의 말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따르는 것을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원해서 세운 왕, 그 왕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왕이 인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사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서 세운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것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으로 주시는 샘플이 바로 구약의 모든 일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운명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얼마나 밀접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이 땅에서의 현상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끊어진 사울은 이후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악한 영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시기심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권위나 그 모든 것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15장 마지막 절인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새로운 역사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는 과거의 그 잘못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시작하실 새로운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다윗이 16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문의 그 매주자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문을 오가면서 항상 이 말씀에 입을 맞춥니다. 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다. 그 다짐을 짧은 순간에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40대의 왕이 된 왕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맡았던 사울만 듣고 명심해서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죠. 쉽지 않은 이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며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울처럼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아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나도 사울처럼 예배나 다른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활 속에서 묻고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말렉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시비를 건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 싸움의 하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진멸하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신약성경에서 고백했죠. 이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그것을 진멸하는 것, 그것이 신약 백성인 우리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진공상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이 육신을 진멸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인도,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기보다 세상의 기대,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며 들으라, 쉐마에 실패할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인생은 인간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사회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40대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온 지 이제 8년째가 되는데 8년 전과 지금이랑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여유가 조금은 더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 40대, 30대에서 40대, 뭐, 그리고 50대, 이렇게 걸쳐서 오시는데, 뭐,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40대였던 그분들은 그나마 좀, 뭐, 직장도 평생 직장, 그렇게 별로 직장이 나를 배반할 그런 위기 없이 잘 나름 지내셨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고, 또 40대, 50대만 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경험이나 뭐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대우받고 대접받는 그런 나이대였는데 오늘날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시대 때문에 위기감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결심을 다시 한번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우리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